그 마가복음의 그 소개 항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라는 모티브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중요한 키워드로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듯이 그래서 뭐 12절에서 14절 또 이사야서 41장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혹은 뭐 시편에는 말씀이 지금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마가복음의 키워드라는 거, 이 서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광야라는 주제를 통해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암시하고 시사하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의도적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러면 이것은 아주 깊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말이에요. 이 말. 출애굽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 묻혔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출애굽의 첫 세대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그 후속 역사에서 항상 광야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장소로서 이렇게 자꾸만 연상시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출애굽,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 나오는데 별도로 설명되겠어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사자를 혹은 나의 천사를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너희 길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보살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 시편 78편에서 회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회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시편 106편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가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냐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며 애굽의 합정으로 그 바로의 합정에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먹던 뭐 마늘, 부추, 뭐 생선 뭐 이런 거 먹고 싶다. 그거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을 나온 것을 후회했어요. 고민이 나왔지 않은가. 애굽에 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묻으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반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선한 뜻을 저버리고 그 유격에 사로잡혀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산물을 달라고 때를 쓰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상하게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는 게 며칠 하기 따라 그냥 입에 신물이 나도록 주겠다고 하시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며칠 하기 때 그 잡아서 그 고기가 입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동행 같은 것을 많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동행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출애굽의 구원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그릇된 기도의 응답은 안 받는 것보다 못해요. 내 영혼을 아주 파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려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르지 않고 반항하고 출애굽의 그분을 없인 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원리예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친근하고 자상한 그 배려를 우리가 따라야 그 하나님 배려를 받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뭐 빚지신 분처럼 달라고 달라고 자기 그 완전히 이기적인 욕심이죠. 그렇게 해서 욕심대로 요구해서 욕심대로 받아내는 것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데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다. 아 그냥 하나님 잡아 뭐 매달리는 기도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매달리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웅대한 뜻, 그 원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기적인 삶에 열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정과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시험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말로만 뭐 하나님 사랑한다, 뭐 주님 믿습니다, 뭐 어쩐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 보면은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거 왜 했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자신들의 광야에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난을 당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도 다 잡혀가고 말았어요. 성전까지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실패한 광야를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아, 출애굽 한 번 있는데 뭐 또 두 번째냐? 예, 이것은 애굽에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속박을 받았는데 그 속박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번영으로, 본국으로. 그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출애굽 때에도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출애굽 때에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물론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지만은 원래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제가 말을 붙여서 출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출바벨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위로의 메시지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광야는 여기서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그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지형이 굉장히 가파라요. 그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은유로 삼고 여호와가 보내신 왕이 메시아 왕이 오시니까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이죠. 왕이 쉽게 오시도록.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길을 닦으라고 말해요. 닫힌 문을 열고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닦으라.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광야라 이거죠. 이렇게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뭐 지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가라는 저자가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세례 요한의 사역에다가 재적용한 거예요.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이 아니고 불신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64장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뿌옇았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다 광야가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의 공격에서 아주 황무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가 됐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끝이 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어요. 그렇지만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는 은혜의 장소예요. 용서와 새 출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미지는 이중적이죠.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소망이 없고 한쪽은 소망이 소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이해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죠? 제2의 출애굽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로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한번 가고 다시 돌아오자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자기 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동시에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그 백성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격려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물론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커밋먼트는 변함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불신실하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와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진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보다 못한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또 우상숭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농경신이 그 바알신이 있었는데 그 바알신을 같이 섬겼거든요. 이게 이중플레이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긴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뭐 심지어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자손의 다윗의 그 소망을 주셨어요. 다윗 자손의 소망,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인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이 패역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씻겨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서두에서 이 약속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가 갱신되는 거예요. 광야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의 심령에 복음이 새겨지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광야 같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일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에서 말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원래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당시 세대에서 다 완성되지 완치되지 않았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앞으로 much further의 성취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한다. 세례관이 자기 자신이 맡은 것이라고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또 묻되 그러면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인가 생각했거든요.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랬더니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오시는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실제로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출애굽 때하고 두 번째 출애굽 때 자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결국은 첫 번째 출애굽하고 두 번째 출애굽 출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하나의 역사적인 예시였다는 것입니다. 세례관이 그 점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신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연상시키는 광야에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재출발의 소망을 주는 자비와 용서를 회상케 하는 그 광야에서 이러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이 엮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론에 이르러야 아 그걸 보고 아 이것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읽으면은 아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애굽 때에 나왔죠. 누구의 지도를 받으니 모세의 용도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를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보고 그냥 차라리 이제 죽여달라고 그래요. 자기 너무 괴롭다고. 한두 사람이 괴롭혀도 그런데 그 많은 백성 전체가 모세한테 와서 뭐 고기 내놔라, 뭐 어쩌라, 뭐 어쩌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광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광야, 제2의 출애굽, 제2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누구냐 하면 이번에는 제2의 모세인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하는 얘기가 제2의 모세가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분을 따르라.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 때처럼 모세를 거역하지 말고 이제는 제2의 모세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도자인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라.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 온다. 진정한 구원이 온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 광야로 몰려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로 부르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시편에 대한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족의 해방이 언제 되는가? 언제나 로마의 멍에를 벗어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가? 그때를 기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과연 왔다 이거죠. 그 온 걸 생각했기 때문에 다 밀려간 거예요. 온 사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갱신시킬 것을 내다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나오는 광야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아들을 광야에서 불렀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님에서 성취될 것이었죠. 예수님의 광야의 말로 진정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바로 이 아들이다. 이 메시아다. 너희들의 광야에 꽃이 피게 할 자가 바로 이분이다. 그렇죠? 메시아 시대는 성령이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성령이 듬뿍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도 광야에 묻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다르다. 제 모세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야 됐다, 그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이에요. 40일간에. 그러니까, 첫 출애굽하고 두 번째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그림이었는데, 역사적인 그림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는데, 예수의 삶을 통해서 되고 있다. 그 예수의 삶을 그럼 추적해봐라. 따라가봐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최종 구원이 그럼 어떻게 성취되는가. 물론 십자가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죠. 사탄이 자기를 따라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고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나 보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식이었죠.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이 승인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신약성경 107페이지예요. 하셨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네. 자, 별세라는 말. 이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어 다 아시잖아요. 영어에 엑소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엑소도스는 헬라어인 엑소도스의 음역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엑소도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만 맞아. 출, 디파처라는 뜻이에요. 그 애굽이 될 수도 있고 출바벨론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떠나는 겁니다. 디파처.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 말에는 별세한다고 알린 거죠.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왜 둘이 나왔느냐. 선지자 많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분이죠. 그죠? 엘리야는 훌륭한 선지자인데 이분은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과 예언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를테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종류의 출애굽을 말씀하느냐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신다는 건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하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별세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 바벨론이 바라보았던 목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그에 따르는 부활 승천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께 이 대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하고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출애굽을 문자대로 엑소도스라고 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악과 사탄과 죽음의 장소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말이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처하면서 광야의 선지자로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재앙을 당하고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를 것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린 곳이지만 거의 다 묻혔으니까요. 또 불뱀들이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다 물려 죽게 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아주 그냥 멸종을 시키지 않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다시 회복되는 광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면서 모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광야로 갔던 거예요. 그냥 뭐 인기 있는 뭐 어떤 뭐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걸로 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서 51장 3절이거든요. 그래서 헐벗은 강에 산에다가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거기 산림이 우지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신다고. 광야는 백향목, 시띤 나무, 화석류, 돌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약목을 함께 두리니 작은 그 당시 있던 나무라는 나무 다 끌어다가 거기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광야가 변해서 산림이 우진 것이 되고 시내가 흐르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서원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들의 광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넘겨드리면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여러 면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딴 데 가서 딴 짓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광야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넘치게 생명수를 받고 또 그분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내가 받아서 과거에 알지 못하던 새 삶을 살게 되고 삶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기고 윤기가 나고 생동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내가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진정한 자유와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내 영혼이 깨어나고 해방되고 광야처럼 황폐한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의 온기가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삶이 여기 있다 이거죠.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과거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한 그런 것들 그런 광야가 다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먼저 보내신 분,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생시키기 위해서, 갱신시키기 위해서 보낸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죠. 그래서 일전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강의하고 잘 깨달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